창세기 90번 메시지 변화됨 10번째 꽤 오랜 시간을 베델에서 머문 후 야곱은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외관상 베델로부터 떠나는 이 여행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영적인 체험에서 전진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가 베델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였었지만 여전히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시들의 책이요 그림들의 책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들과 그림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림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묘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체험은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영적인 생활의 묘사입니다. 더 깊고 개인적인 다루심들. 라헬의 죽음. 야곱이 베델을 떠나 계속 여행하고 있었을 때 그는 매우 깊고도 개인적인 다루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던 중 죽었습니다. 이 체험은 사망과 출생 둘 다에 연관된 문제요. 이름과 어둠 둘 다에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었고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면 그 어머니를 지키겠습니까? 아들을 얻겠습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은 어머니와 아들 둘 다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당신이 마지막 아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 어머니를 잃게 두어야 합니다. 이름 없이는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죽음 없이는 출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떠난 부활이 없으므로 출생은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베냐민은 결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을 대표합니다.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오직 라헬만이 야곱의 마음의 원함을 따른 천연적인 최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레아를 맞아들이도록 강요당하였고 또한 부득이 두 하녀인 빌하와 실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두 하녀는 야곱의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당신은 야곱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라헬에게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서와 그의 부하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였을 때 야곱이 행한 바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는 두 하녀와 그 자녀들을 앞에 두었으며 중간에 레아와 그 자녀들을 뒤따르게 하였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는 사실은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라헬이 다시 잉태한 것을 알고 기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녀의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었으며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 그의 마음의 원함은 빼앗긴 바 되었습니다. 베델에서의 체험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의 원함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천연적인 선택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체험 후에 그의 천연적인 선택은 빼앗긴 바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천연적인 선택과 천연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위에도 그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매우 즐거워하며 이는 나의 마음의 소원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축복하셨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데레세의 체험 후 야곱은 그의 천연적인 선택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체험한 후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은 뒤에 버려두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체험한 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젊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베데레서의 체험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나는 결코 베델로 가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베델의 다른 쪽에 머물며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나의 천연적인 선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베델에서 약간의 체험을 가진 후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을 잃겠지만 그리스도의 예표인 베냐민을 얻을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인 그리스도를 가져옴. 18절은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가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한 이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한 이름을 받아 두 개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을 뜻합니다. 라헬은 그녀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 속에 있었던 까닭에 그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슬픔의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인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베노니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베냐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방면을 가진 기이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큼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없으며 그리스도만큼 높이 올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분을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하며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슬픔의 아들이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만이 이러한 슬픔을 체험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의하면 그녀의 혼이 그녀의 아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찔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반 후에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이 고통받고 높여진 그리스도의 예표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야곱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 대가로 이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겠습니까? 당신이 교회 안에 머물고 베델을 체험하고 기둥을 세우고 당신 자신을 전제물로 그 위에 붙는 한 당신에게는 전혀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이 태어나도록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라헬이 가고 베냐민이 왔습니다. 50여 년 훨씬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고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표현하는지를 몰라 괴로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표현하는 길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라헬은 놀라운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고무적인 해산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표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내가 강력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로 와서 한동안 머문 후 나의 라헬, 나의 천연적인 선택은 사라졌고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확실히 감탄할 만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기이한 기록입니까? 왜 라헬의 죽음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체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베델에서의 놀라운 체험 바로 뒤에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야곱은 베델에서의 체험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또 다른 아이의 출산을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을 때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그녀의 둘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로 이름하였지만 야곱은 즉시 그 이름을 격려의 이름인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그가 라헬을 잃은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낙담하는 대신 그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니요, 그의 이름은 베냐민이어야 하오. 그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오.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체험 전에 일어났다면 그는 아멘, 그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므로 그 이름은 베노니어야 하오. 참으로 이 체험은 슬프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체험 이후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은 야곱이 참으로 변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이후 야곱은 사실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불리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발행하였다고 읽습니다. 그때쯤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는 실제로 그의 새 이름으로 불리운 적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나실인 요셉을 낳음.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와 왕권을 가진 유다를 포함한 여섯 명은 레아에게서 낳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났으며 가장 나쁜 단과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납달리는 빌하에게서 낳고 나머지 두 사람 갓과 아셀은 실바에게서 낳습니다. 라헬의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은 둘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비록 요셉이 먼저 태어났지만 예표상 그는 베냐민의 연속입니다. 요셉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베냐민의 탄생은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명백히 계시합니다. 슬픔의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은 요셉에 의해 연속됩니다. 37장부터 창세기의 끝까지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께 분별된 사람, 곧 나실인 요셉은 분명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슬픔의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고난과 높임받은 후에 요셉은 왕위에 앉은 바로왕의 다음 자리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에 이를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볼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예증만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그에게는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후에 이 동료들 중 한 사람은 구원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두 강도와 함께 하게 되셨으며 그들 중 한 사람은 구원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른바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표입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요셉은 슬픔의 아들로서 고난당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보좌의 오른편에까지 높여졌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 공급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했듯이 예표상 요셉은 오른손의 아들이 된 슬픔의 아들 베냐민의 연속입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인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 천연적인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이 천연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결코 천연적인 것들을 선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연적인 필요이므로 당신은 먹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왜 우리는 음식과 의복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잠자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과 잠에 대한 필요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인생은 멋있을 텐데. 게다가 누가 뜨거운 오븐 앞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며 누가 접시 닦는 것을 즐기나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우리가 이 모든 필요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혼과 먹는 것과 잠자는 것과 입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천연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는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이 있는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만난 첫사람이 라헬이었으며 그녀는 즉시 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주님이 안배하신 주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사람을 택하겠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만나도록 하셨으며 그분은 또한 주권적으로 라반이 야곱에게 계교를 부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야곱과 약혼시켰지만 결혼 때에는 대신 레아를 주었습니다. 라반의 사기성은 야곱이 그의 선택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또 다른 7년을 섬기기로 라반과 타협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을 취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려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러한 세월 동안 일하고 있었을 때 매번 그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사모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인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참을성 있게 그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라헬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영적인 의미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제한됩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그의 천연적인 선택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좌절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정하셨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뜻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라헬은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방법과 야곱의 때를 따라 야곱이 라헬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즉시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녀를 취한 후 틀림없이 그의 인생의 안식을 위하여 그녀를 계속 붙들어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내게서 라헬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무익하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체험을 통해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을 취할 수 있도록 정하셨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정하셨지만 당신의 방법이나 당신의 때에 따라 취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먹도록 정하셨지만 당신의 방법대로 먹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내가 후식, 특히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통제하는 손 아래 두셨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할 때 그것은 나의 방법이나 나의 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여러 차례 정오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나의 방법대로 나의 때에 나의 천연적인 선택을 취하지 않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따라 취하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내게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다만 돌아와 다시 공부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결코 그녀와 다투지 않습니다. 나의 체험에서 온 이 예는 그 원칙을 예증합니다. 내가 싸울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나의 아내에게 여기는 내 집이고 내 가족이요. 당신은 내 아내요. 지금 당장 아이스크림을 내게 가져와요. 나는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기 싫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도 요셉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나는 청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교육 받기를 선택한 주님을 사랑하는 몇몇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받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요 베냐민과 요셉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택된 자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 베델에서 머물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여행을 계속할 것이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손은 베냐민이 태어나도록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선택을 제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공급을 관리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보좌에 있는 요셉을 산출합니다. 이 결과는 라헬에 관한 야곱의 체험으로부터 직접 진행됩니다. 라헬에 관한 야곱의 체험 없이는 베냐민도 요셉도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창세기 전체의 완성은 야곱과 라헬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라헬과 함께한 야곱의 합당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이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분의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옷을 입을 때에도 주님, 당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당신의 모든 일상적인 요구와 필요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따라 어떤 것을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낳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당신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라헬의 사망 후 야곱이 애통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낙심하는 대신 그는 즉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고 크게 격려받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야곱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헬의 죽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것은 21절에서 성령이 그를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사실로 확증됩니다. 이것은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35장 전에 특히 라반과 함께한 20년 동안 야곱은 많은 다루심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루심들은 그의 사랑스런 아내를 잃는 것만큼 깊고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루심은 깊고 개인적이었으며 그의 매우 깊은 곳을 만졌습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알고 난 후 당신 역시 그러한 체험을 가질 것입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당신을 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냐민이요 요셉인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의 선택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이 분명한 그림과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야곱의 첩인 라헬의 하녀를 더럽힘이 장자권을 바꿈. 야곱이 베델을 떠나 여행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은 라헬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깊은 상처는 르우벤에 의해 야곱의 첩이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찢는 체험이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경건한 가족 중에서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르우벤에 의해 야곱의 첩이 더럽혀진 것은 장자권을 바뀌게 하였습니다. 레아의 소생인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장자로서 그는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의 첩을 더럽힌 사실 때문에 그의 장자권을 상실하였으며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완전히 처리된 후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마음속 깊이 레아 아닌 라헬이 그의 아내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 의하면 장자는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르우벤이 장자인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것은 야곱의 마음의 원함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와 결혼하여 르우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라헬과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요셉이 참으로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와 결혼하여 그녀를 통해 장자를 출산하도록 강요하셨으므로 그분은 결국 그분의 손을 떼시고 르우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르우벤은 타락하였고 장자권은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선택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상황을 조종하시려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라헬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둘째 아들을 얻었으며 르우벤으로 인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조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고통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르우벤에 의해 야곱의 첩이 더럽혀진 것은 수치였지만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적극적인 결과를 이끄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장자권은 르우벤에게로 가지 않았어야 했지만 천연적인 출생에 따라 르우벤이 그것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르우벤을 타락하게 하여 장자권이 합당한 사람에게로 옮겨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선이 오도록 악을 행하자 라고 말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통 안으로 들어감. 더 깊고도 개인적인 이러한 다루심을 체험한 후 야곱은 헤브론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브론에서의 교통은 친밀함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처음 체험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통을 하지 못합니다. 이 교통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하거나 평안하거나 만족하거나 기쁜 영적인 상황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 여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더 깊고 더 개인적인 다루심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교통 안에서 당신은 당신과 주님 사이에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친밀감을 가질 것입니다. 27절은 야곱이 기랴드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드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이르렀었으며 베델을 통과하여 헤브론에 거하였었고 이삭은 그의 전생애를 거의 헤브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좇아 세겜에 이르러 베델을 통과하였으며 헤브론에 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헤브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안에서 헤브론으로 계속 여행할 때까지는 안식과 온전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친밀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우리는 주님과 놀라운 친밀감을 누립니다. 헤브론 역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장소입니다. 37장 1절에서 야곱은 헤브론에 있었던 까닭에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아버지와의 끈에서 해방됨. 28절과 29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죽음을 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그의 땅에 속한 마지막 끈인 그의 아버지와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야곱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끈이 끊어졌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있는 것이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관계가 끈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이르러 온전한 안식 안으로 들어간 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빼앗아 가셨고 땅에 속한 모든 끈으로부터 그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35장 끝에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고 자유케 된 한 사람을 봅니다. 야곱은 이제 온전한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친밀감과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야곱과 주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야곱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온전히 그분으로 인해 조종된 한 사람을 봅니다. 모든 끈이 끊어졌으며 그는 헤브론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자유롭습니다.